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양자협정에 기초한 경제적 기회 확대 가능성 탐구를 시작으로 우방국들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환율을 낮게 적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군 해병대 병력이 호주 북부 다윈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6개월간 호주에 머물며 호주와 중국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호주에 25년간 미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브라이언 미들턴 미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 다윈 도착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한다며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인도 태평양 거점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1,250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2,500명의 해병대 병력을 파병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야드 알라위 이라크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라위 부통령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를 테러단체들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위 부통령은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와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비날리 일디림 총리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일디림 총리는 오늘 일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입장이 표출된 만큼 야당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선거감시단의 비판을 거부한 채 이번 선거는 서방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지난 16일 실시된 국민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 대법원이 관인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인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주 케노샤의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발급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고임금의 미국인을 해고하고 대신 저임금의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파라과이 상원은 카르테스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의회의 조치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잇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침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지역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중국이 공조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다른 동맹국 사이에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연대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있다며 일본과의 굳건한 공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협상을 희망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대외 선전을 적극 펼치며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도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대북 현안 등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최근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야욕을 드러냈다며 만약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비공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박에 반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며 북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에 온 펜스 부통령이 모든 선택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고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자 북한은 고위급 외교라인을 동원한 대외 선전전을 펼치며 맞대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한성열 부상은 최근 미국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과 잇따라 개별 인터뷰를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 지속은 물론 전면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과 외무성 고위 당국자 등도 공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공세와 관련해 북한은 늘 최고 수위에서 대외적으로 위협 공세를 펼쳐왔다며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 한국의 경고 메시지에 맞대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말로 공세를 했기 때문에 북한 애들도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죠. 북한이 뭐 말로 맞대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항상 최고 수위에서 말로 맞대응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쪽에서 군사 연습을 해가지고 위협력을 과시하면은 걔들도 군사 기동을 통해가지고 맞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고, 양쪽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고.
박형중 박사는 이어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땐 지금처럼 요란한 대외 선전전 없이 기습적으로 감행했다며 특히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경우 북한이 실제 공격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명현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외교인사를 총동원해 대외 선전전을 펼치는 건 그동안 무력에만 의존하던 정책을 바꿔 뒤늦게나마 국제사회 외교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처럼 두 개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뭐 경제랑 군사는 병진하겠다면서 외교랑 그 군사적 도발은 병행을 못했던 거죠, 북한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한이 막무가내 핵실험을 막 하면서 도발을 이어갔잖아요.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외교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과 영국 등에 파견된 고위급 외교관들을 동원해 선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북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였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에 따른 한국 대통령의 공백 상태에서도 미한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에서 가진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묵직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주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군의 강력한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선 대북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펜스 부통령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즉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핵 보유국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의 도발, 즉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에 열려있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당장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내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중국 압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하게 북한이 돼가지고 이제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뭐 대북 압박, 대중 압박 뭐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동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북한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군사적인 형태라는 것은 다양하니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한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며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언급한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에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해라, 비핵화되어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어서 곧 있을 대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튼튼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모든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다자나 미국과의 양자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선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턴 대행은 17일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Decision's been made to really try to maximize pressure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galvanizing the decision making in Pyongyang to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손턴 대행은 새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is very hopeful that the Chinese will undertake to use the considerable leverage that they have.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이를 써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손턴 대행은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턴 대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 can't telegraph any specific response, but there's definitely a feeling that we are determined and resolved to not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적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손턴 대응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is on getting some tangible signal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핵무기 같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없애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신호가 없고 비핵화 논의 없이는 상황이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썬턴 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re proceeding a pace with that. There hasn't been any change. And there hasn't certainly been anything about the decision making.
사드는 현재 어떤 변화도 없이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썬턴 대행은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미한 동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not a new policy. I think that what has happened is that as the new administration has come in and assessed its options, assessed the consequences.
부시 선임 연구원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행동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최대 압박과 개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최대 압박과 개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서 약간 진화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 really the only change is that they are going to intensify sanctions. This is something that Obama had been doing.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오바마 행정부가 단계를 밟아 진행했던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를 갖고 점진적으로 제재의 단계를 높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기존보다 금융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또한 이전과 다르다며 새 정책이 차별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 뭐 외교적 또 압박, 또 군사적 억제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이제 새로운 요소는 금융 제재죠.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 정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re fully implementing and enforcing U.S. law,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on China.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에 근거한 제재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할 조짐이 보인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s intentions here are very clear. I think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리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선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새 정책에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북한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있어서도 그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군사적 압박에 대한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when North Korea is under intensified pressure, especially threat of military.
불행하게도 북한은 압박에 놓여 있을 때 오직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시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과거 행정부 때는 고위관리가 중국에 가서 호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업체나 대형 국책기업, 은행에 금융 제재를 가해 금전적 손실을 안기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융 제재를 한층 더 수위 높게 북한에게도 가하고 그리고 북한의 제3국 그 협조자, 주로 이제 중국 은행이나 기업 개인이겠죠. 중국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신미국 행정부에서 다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의 반응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중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이런 결정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보류 상태라며 중국이 미국을 도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개최하는 북한 핵문제 회의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17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no trust exists like today,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차석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북한 핵 관련 회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16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이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연속해서 경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원유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의 양을 최소 5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환구시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전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미중 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험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의 행보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외부에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유엔에서 나올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한 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 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데 미한 양국은 공동의 입장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입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리아 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북한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북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제재 대상에서 빠진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진항 사업은 러시아 화물을 라진항을 거쳐 중국이나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러시아는 현재 라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며 러시아 업체들이 이들에게 크게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근면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러나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가 받았던 보수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과 비슷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러시아 노동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초과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난에 대해선 북한인들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체고라 대사는 앞으로 러시아가 부지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같은 공업단지를 극동지역에 세우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문화원은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는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문화원의 메리 도어티 언론 담당관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연장할 계획이 없느냐는 BOA의 질문에 현재 기한 연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어티 담당관은 양측이 기한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영어 강사를 북한에 파견해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지난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영어 교사 4천 명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문화원의 북한 내 활동은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판적 교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문화원은 2014년 7월 북한과 이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말로 그 기한이 끝납니다. 영국 문화원은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 협력을 위한 영국 정부의 공식기구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혜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을 보면서 내가 세상 왜 이렇게 나한테는 험하게 되냐.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체포됐냐.
보위부가 자신을 압송할 것이란 사실을 두 귀로 확인한 정 씨는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화약방법소 살아충인자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평양시 때 같이 있던 아이인데 호텔에 같이 있거든. 자기 다른 방에 도망쳐가지고 야, 나 오늘 이렇게 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나 안 갈래 하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지에게 함께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야 이 새끼, 너 나를 왜 말하고 뭐 얘도 완전 빨간 세상밖에 아니지. 됐다 이 새끼야, 나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라. 그 너 이 다음에 가서도 절대 그 말 흘리지 말라. 하고 나 이걸로 없는 걸 하자. 하고 이렇게 보내고.
예상치 못한 동지의 반응에 마음이 더 조급해진 정 씨는 장사를 위해 갖고 있었던 옷들을 반값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야반 도주하듯 러시아 치타를 떠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당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국을 등졌지만 보위부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릴 줄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1년, 2년까지는 내가 당위원회 외압을 하고 거의 볼 때는 1년은 더이브에 있었거든요. 더이브 사람들한테 내가 돈벌이를 많이 했었죠. 청해졌습니다, 돈벌이를.
정 씨는 러시아에서 경첩을 만들어 북한으로 들여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첩이잖아요, 경첩. 경대를 만들어요, 경대. 경대 만드는데 경대 경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반으로 깎아가지고 원래 내가 그 기계제를 하잖아. 내가 기계 그 워터방 만드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 깎아가지고 이게 쇠를 녹여서 있잖아요. 딱 보는면은 딱 거기 형태에서 나오거든. 그거 하나면 뭐 그게 100달러씩 되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 이제 중앙장 목재가 공주하니까 얘네들이 제가 아닌 놈 많더라고요. 기술들이. 다 기술자들 들어왔으니까. 걔들이 이런 경대 탁 만들어놓으면 그 경첩에서 못 달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시 경대를 만들어도 경첩을 달자면 비싼 돈을 들여야 했는데 정 씨가 만든 경첩을 단 경대를 러시아에 다시 팔았고 그렇게 해서 외화 벌이에 앞장섰다던 정 씨. 당을 위해 충성했던 자신이 한국 목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반역자가 된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뭐 목사 만났다는 것도 몰랐어. 생각도 못 했댔어요. 한번 만났을 때뿐이지. 뭐 크게 뭐 거기 뭐 거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목원교회 사람인데. 아 그래.
그렇게 정 씨의 안개 같은 삶이 시작됐고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10여 개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맺게 된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허진 선생이라고 러시아의 허진 선생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민족대학 총장이며 고려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 7명이 모여서 탈북자 협회를 모은 거예요.
당시 정 씨는 그곳에서 현재 한국에서 대북 전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민복 씨 등 탈북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여러 면에서 허진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허진 씨는 옛 소련 내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소련과 한국의 수교 당시 통역을 맡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탈북자로서 옛 소련에 정착한 후 러시아 벌목공 등 탈북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유해는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시카고에서 건축업을 하며 지역 내 탈북자들을 수시로 돕고 있는 정 씨는 과거 허진 씨가 탈북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일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러시아에서의 경험들은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가 현재 시카고에서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 달래, 냉이 등 농사도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교인이 하나 이제 모스크바 민족 방송국 국장의 사모님이야. 사모님 거기 다녔거든. 국장은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게 이게 북한 그 방송이야. 북한 방송 국장.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 다녔거든. 한국 교회.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살라가면서 별장 하나 주더라고요. 딸기 농사도 해먹고 사과도 딱 해먹고 감자도 심어먹고 하면서 하여튼 잘 지냈어.
러시아에서 찾아간 한인교회. 그곳에서 만난 한인 여성에게 농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로봇 전문가였던 정 씨가 삽을 들고 땅을 파 먹고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 배운 농사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써먹었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등지를 다니던 정 씨가 중국에 간 건 탈북자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가로서 성공이란 것이 뭔지도 맛봤다고 말합니다.
뭐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부속공장도.
부속공장. 예. 어디에 있었어요?
그건 북경 순위, 순위에. KFC라고, KFC 부속공장, 뭐, 무슨 이런 공장, 이런 공장.
그 사장이셨다고요?
네, 사장했죠. 중국말로 하면 베이징, 산밍수, 쫑수궁, 정유생궁수. 이게 내 회사 이름이에요. 내 고향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 북경 와서 내가 들려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진짜 이게 네 회사 맞아요. 야, 이거 내 회사 맞잖아. 직원들 뭐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 경위들 있지, 뭐 현장에 나가면 뭐 바글바글 하지.
그렇게 300명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중국 회사 있잖아요. 중국 회사 빌려서 썼어요 이름을. 그럼 8% 줘야 된다고. 8%. 그러면 400만 공정에 8%는 돈이 얼마예요 그게? 한 돈이죠. 중국도. 그럼 그 회사에 네가 다 돈 나온다고 나한테 8% 떼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건 야 돈 버는 게 정말 힘들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벌고 나니까 한 3년 벌고 나니까 내 통장에 한 30만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중국에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났던 탈북자의 권유로 한국에 입국하긴 했지만 정 씨는 애초부터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빠져나왔던 정 씨는 모스크바 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었습니다.
나는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정말 실망한 거예요. 난 한국 고객 뒤가기 원하면 난 무조건 한국에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뒤갔던 거예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런 나라인가. 아, 강철 또 밀어내 보내. 안 받는다. 94년도죠.
그러나 정 씨는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서 인형 제조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역시 미국에서 다음 사업 구상의 걸음이 됩니다. 정 씨가 한국을 거쳐 마침내 미국에 도착한 것은 2012년.
나는 뭐 미국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캐나다 들어갈라 했지. 그래서 캐나다 국경 넘어갔다가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떨어졌어요.
정 씨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시간 잡아놓고 되니까 도로 미국으로 보내더라고요. 택시를 태워가지고. 황망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캐나다의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나이라고 폭발해서 나와서 다 만나서 가게 돼 있었거든. 그게 안 되니까.
50대 탈북 남성 정혜민 씨의 미국 정착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혜민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세월호의 미 수습 희생자를 찾는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3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목포 신앙 부두에 옮겨진 지 일주일 만에 그 인양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섰습니다. 9명의 미수습 희생자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세월호 선체 부식을 막기 위한 세척이 진행됐고요. 선체 내부에 대한 방역, 그리고 좀 수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098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던 9명의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팀이 세월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월호 내부의 사진이 공개됐던데요. 여객선의 내부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수색팀 진입을 위한 그 안전도 검사 중에 촬영한 선체 내부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의 흔적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 뻘로 가득했던 선체 안은 온통 회색빛이었고요. 어디 그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 내부와 아주 유사한 아수라장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 자체가 옆으로 왼쪽으로 90도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벽이 바닥이 됐고 바닥이 벽이 된 상태인데
네.
벽에 붙어있던 각종 장신물, 집기들 모두 바닥이 돼버린 또 다른 벽에 지금 쌓이고 무너지고 7m 정도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선체 안에서 벌써 발견된 물품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8명의 수색대원들이 가장 먼저 진입한 곳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나섰던 강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의 객실 쪽이었습니다. 선체에 진입한 지 1시간여 만에 그 뒤로 매는 가방이죠. 백팩들이 발견됐고요.
네.
여행용 가방, 옷가지 몇 개, 신발 등이 발견됐는데 이 가방에는 이름표가 또 붙어있는 것도 있어서 이 확인이 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가족들에게 인계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월호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면은 모든 수색 작업을 전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정밀 탐색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세월호 현장에는 지금 한국 최고 권위의 유해 발굴 전문가 또 과학수사연구원이 배치가 돼 있고요. 조만간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국방부의 유해 발굴 전문단 인력도 세월호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수색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양의 벌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유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벌들을 특수 제작한 채로 걸러내는 정밀 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가 앞으로 21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5월 9일 화요일이 선거일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3주 뒤면 이 선거운동도 멈춰야 합니다. 지금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인데요. 출사표를 던진 15명의 후보들이 하루 24시간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에도 지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등장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과 기호,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일명 로고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하나, 둘, 원, 투, 쓰리, 하! 문재인, 문재인, 기호 1번! 기호 3번,
강한 찬스, 4차 산업, 이뤄주 유일한 후보! 찍혀줘요, 홍준표, 2번 홍준표, 2번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당당하다 홍준표, 찍혀줘요! 후보들의 이름과 기호가 정말 쏙쏙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행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가사를 붙인 곡도 있고요. 또 새로 만들어 놓은 노래도 있었습니다. 일단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아야 하고요. 기억에 남게 하는데 사실 이런 홍보 노래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마다 여러 곡의 로고송을 또 지정을 해서 그 속에 각자의 공약 또 후보의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의 선거는 운동장이나 공터에 사람들이 모이면 웅변하듯이 연설하는 후보들의 모습이 떠올려지는데요. 요즘은 많이 다른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100만 명의 인파를 동원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그 스피커, 확성기를 쓰는 것인데요. 요즘은 유권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의 얼굴을 담은 인쇄물로 차량을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요. 장식을 하고 음질도 아주 좋은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대형 화면을 장착해서 특수 제작 선거 차량을 타고 주요 교차로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유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15명의 후보가 출마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주요 정당에서 선출된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눈에 띄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블로그, 또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전도 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주요 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주요 공약들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일자리가 최우선 1순위 공약으로 꼽혀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 확립을 제일 먼저 꼽고 있고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제일 우선으로 꼽은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죠.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국방과 안보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는 후보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앞으로 20일 정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서울통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한국 초등학생들의 키 관련 소식을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 통계청이 교육부 통계연보를 인용해서 한국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5년간 달라진 초등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자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2005년에 태어난 만 12살 아이들입니다. 평균 키가 남자는 152.1cm, 여자는 152.3cm였고요. 몸무게 남학생 평균이 48.2kg, 여학생은 45.5kg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체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네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 보통이었던 1980년대 이전의 초등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체격입니다.
네.
그 말씀드린 키와 몸무게 수치는 지난해 말에 측정한 것이고요. 지난 15년 사이만 해도 키는 최대 3.9cm가 더 컸고요. 몸무게는 5.5kg이 더 커졌습니다. 대개는 남녀 어린이들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그 남녀의 격차를 두게 마련인데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경우를 보면은 평균 키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조금 더 큽니다.
네.
몸무게 차이는 한 2.7kg 정도였습니다.
이 성장 발육이 좋은 이유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성장 발달의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지요.
네.
뭐 한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면서 영양 섭취의 질과 양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데요. 이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장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 더 확실히 보였습니다.
네. 한국 고등학생들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18살 고등학생들을 비교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학생의 키는 지난 15년 사이에 0.4cm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3.5cm였고요. 여학생의 키는 160.9cm로 0.2cm가 더 커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